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으로 모시는데 오늘 7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6장에서는 성전의 크기가 어떠하고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제 7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나무로 지은 궁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또 자기의 궁도 잘 짓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딸들을 위한 궁전을 건축하는 사실도 이 7장에서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의 건립 또 놋을 부어 만든 바다 10개의 금촛대 그리고 노그릇 등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기의 살집을 건축하는 데는 2배 이상 되는 그러한 기간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아주 정교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궁궐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레바논의 나무로 이 궁을 쭉 짓게 되는데 그는 밀실도 짓고요. 아마도 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길이가 대단해요. 축구장의 반인 장이 7규빗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광은요 50규빗이었어요. 또 고는 30규빗.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기둥이 네 줄기요 기둥에 백향목 들보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인, 그것은 낭실입니다. 두루의 시람 왕은 돌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하였어요. 그들 가운데 길고 우아한 백향목 가운데 극소수만이 뭐 오늘날은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 모든 나라가 나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지난 한 세기만 해도 매우 울창하였을 그러한 나무들이 지금은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계속되어지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마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작이 일반이며 그랬는데 이 말은 궁이 매우 화려하고 정교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들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각각의 모든 여인들을 위하여 궁전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만일 그렇게 하려면 수천의 궁전을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점장이 히람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3절로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히람은 두로왕 히람이 아니라 점쟁이 히람을 말합니다. 히람은 논 일에 아주 숙련된 그러한 일꾼이고요. 또 이 히람은 철, 놋, 금으로 만든 섬세한 조각품과 항목 모두를 만들 줄 아는 아주 그런 면에서 뛰어난 기능공이었습니다. 그의 공정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아주 고귀하게 꾸며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장식품들은 솔로몬이 살았던 때가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는 언제나 여러분 예술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동안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대의 의미는 틀림이 없어요. 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참 귀한 의미의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능력과 아름다움이란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예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기둥은 성전에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의 삶에 간직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전을 갖는 것은 어떠한 잘못도 아닙니다. 정당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은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대신할 어떠한 대체물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대신된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성전으로 나아가 손을 들어 경배하는 이사야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예배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말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구속받은 영혼들이 나아가서 부복하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의 영역에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음악은 교회를 위한 음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위하여 마음의 그 귀한 그 역사들을 준비시키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음악적인 것이죠. 근데 이 음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는 음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서 높이시고 거룩하시고 또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노대야를 크게 확장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7장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거대한 노대야는 노수로 구조된 12마리의 황소로 받쳐지고 있었고요. 각기의 방향으로 3마리씩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백합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노대야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있었던 것인데 성막에는 하나의 단순한 노대야가 있는 것에 반해서 성전에서는 아마 그 몇 배의 그러한 대야들이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노대야를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는 물두멍을 살펴보겠는데 물두멍의 그 규모도 자 27절로 가보시죠. 27절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넓이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 개의 물두멍의 목적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열 개를 만들었다. 이건 보통 크기가 아닌 거고요. 아마도 그 아름다움도 대단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참 있어서 여전히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참 귀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자체만의 아름다움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일반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노태하는 죄로부터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노태아에 있는 물인 것이죠.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씻는 것,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살펴보게 되는 것이 48절, 49절에서 성막의 기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네 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금잔 대며 또 금꽃 등잔과 불지깨며 그랬어요. 성막 안에 참 이런 도구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등대입니다. 성전에는 등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해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는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하는 그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의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50여 번이나 넘게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자기가 등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로 나아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 이것도 참 위험합니다. 아마 잘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봐요. 성경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친밀감을 제공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리이지만은 너무 그렇게 신비주의로 흘러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을 때 우리와 친밀하게 대하셨고 대화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었었죠. 그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에게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물으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이렇게 맺으면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러나 그 다음은 어때요? 참 시원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좇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로 자꾸 나. 그러니까 형식과 이런 것들은 도구예요.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음악도 도구고 뭐 화려하게 장식된 그러한 예배당도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을 배가시키는 일을 계속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다른 도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만드는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제 7장을 마치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장에서는 완성된 성전에 대한 봉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언약궤가 완성된 성전 안에 놓여지게 되고요. 쉐키나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기 성전에서 그의 메시지를 말하고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8장 1절을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성막으로부터 옮겨져서 지성소에 예비되어진 장소의 자리를 잡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표현을 10절과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솔로몬의 헌신의 메시지에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순전한 명예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수하기 위한 영원한 건축에 대한 열망은 다윗의 마음속에 원래 구상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단지 다윗의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옳습니다. 솔로몬의 헌사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장소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상을 두는 이방 신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해한 것은 다윗이 말했던 것과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희생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범한 그러한 경우에 포로들을 포로 가운데로 끌려갈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8장 46절입니다. 46절 말씀 이게 또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으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으로 막론하고 적국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 본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 편 3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